빌립보서 3장 12절 한 줄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다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뭘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제 그 행하라, 뭘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대할 수가 있죠. 이렇게 뭘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신자들이 주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구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막 이렇게 내가 힘쓰자 뭐 이런 마음 먹고 뭐 살아가면 뭐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되죠.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를 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라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것, 그걸 요구하심으로써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런 요구를 하신다. 그런 답을 이제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 뭔가 하면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올라가라 이렇게 재촉하는 것과 같아버리는 것입니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무를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올라갈 수 없는 나무를 올라가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 나무를 오르는 그 사람의 마음부터 다를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받은 사람은 아, 나는 저 나무를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올라가기 위해서 나무를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꼭대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올라갈 수 없는 나무로 올라가라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난 이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르지 못할 나무를 내가 어떻게 올라가란 말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무를 오르는 그런 신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나무를 오르기 위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라 그런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가는 척이라도 하겠다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 올라가라는 명령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르는 그러한 그 겉으로의 나타난 모습일 뿐이지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말한 대로 아,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보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명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 이상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올라가라는 명령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건 결국 억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오르지 못할 나무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올라가라 이건 억지고 그건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성경 그런 의도의 말씀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냐? 다시 말해서 올라갈 수 있는 나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그런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은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말이죠. 성경에서 뭘 하라 그 말씀들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정답이 뭐냐면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네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뭘 하라 이런 말씀이 있을 때에 항상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이것만 머리에 자꾸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에 그래 이웃을 몸처럼 사랑해야지 근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이상을 삼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상 주겠지 뭐 이런 식의 답을 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절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 실천해야 돼. 이건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니까 반만 실천해도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성경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을 누가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이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뭐냐면 항상 이 바울의 신앙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뛰어난 신앙이다. 이렇게 자꾸 그 머리에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특별한 사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실천 못하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쯤이라면은 이런 실천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을 한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바울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걸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뭔가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본문 내용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아 그런 사도 바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얻지를 못했다 아직 이루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부지런히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간다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서 내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유가 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에 따라 성경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복준다 이래 생각이 되어 있다면 온통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깨에 살아간다.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삶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상 준다. 이러한 해석이 내려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복받았다. 아, 이런 것만 성경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을 자꾸 뭔가 우리가 실천을 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바울의 말에서 아하, 바울이 아직까지 뭔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고 얻지 못한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뭔가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간다는 그런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 자기 실천이 부족했다거나 앞으로 내가 열심히 더 해가지고 온전한 실천을 해서 이루고 얻어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을 하는 것인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얻었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계속해서 읽어봐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아리송한 그런 말로 들려질게 될 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럼 도대체 뭘 잡혔다는 것이고 잡힌 바 된 그것이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난감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잡힌 받은 그것이 뭐냐, 이것을 이해하면은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건 쉬운 말입니다. 예수께 붙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 도망치는데 잡아서 제자리로 돌려놨다. 이것이 잡힌 바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내 발로 예수를 선택하고 나왔다는 것, 이건 절대로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작정했다,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다, 그리고 내 발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종교 하나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종교가 다 이런 차원입니다. 세상 종교는 내 스스로 종교 하나를 갖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을 인간이 골라 선택을 해가지고 내 신으로 삼는 것이죠. 이건 단지 종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시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택했고 예수를 믿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역시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기독교란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신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신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러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란 얘기입니다. 불러드린다. 찜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에 찜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찜해가지고 그 찜한 것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자를 찍어 놓으시고 그 찍어 놓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잡혔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께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좀 닭살스러운 그런 표현이지만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나는 너의 사랑의 포로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닭살스러운 그런 표현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너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는 이것은 나는 너에게 붙들렸다, 사로잡혔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들린 포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 붙들린 포로다. 예수님의 전리품이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성경 어디에서나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분명히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당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성함이 데라죠. 그 데라의 직업이 뭐였다겠습니까? 우상 그뭘 만드는 그런 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 종교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방 종교의 삶에서 문화 속에 자기 삶 만족하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고 선택할 그런 필요성도 아쉬움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고 알지도 못한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선 땅으로 갈게요 이런 것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또 어떤 생각합니까? 봐라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땅을 가라 했는데 거기에 순종했다.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집어넣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을 믿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넣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뒤에 나온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잡힌받은 사람이고 다윗 역시 하나님에게 잡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택하시고 붙드시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 붙들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사고 치고 도망을 쳐서 강하에 피신해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가지고 그를 붙드시고 할 일을 시키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로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붙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도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어부로 있을 때 그들을 붙드셨고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 핍박하는 그런 자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울을 붙드셨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부르신 결과로 예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 되어지는 데에는 먼저 필요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르심이 있었다. 나는 어떤 음성도 못 들었는데 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는 뭔가 믿음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분의 그 피의 공로와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가지 아니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어진다는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셨기 때문에 그래간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애당초 죽은 자 아닙니까?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도 않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죽음의 상태이셨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지가 않고 십자가 은혜니 예수의 공로니 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뭔가 마음이 전혀 가지가 않고 오로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은 세상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붙들렸다. 그런 얘기죠. 붙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 이것 자체가 바로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감각이 없는 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 되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새로운 생명 허락하시고 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 되게 하셨다. 바로 그 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들어있는 참으로 복된 신분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신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이것을 봐야 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됨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일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도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다만 기독교란 종교에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지나지 아니하다. 그걸 좀 경계의 말씀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흉내 내고 있을 뿐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은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신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과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 이걸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시작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의 말인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일들이 바로 우리를 붙드신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자, 이런 뜻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계속 나오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난감한 것이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잡힌 바된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만이 그걸 잡기에 쫓아간다 이 말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앞서 말한 대로 우린 하나님 위에서 잡힌 바된 사람입니다. 자, 그걸 분명히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붙드셨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날 붙드셨다. 아이고 난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아이고 좋아라 이걸로 끝나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붙드셨지 바로 이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붙드셨지 이게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별 쓸모도 없는 우리를 붙잡으셨다면 붙잡으신 이유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뭔 모르고 설치는 게 불쌍해가지고 천국이나 보내주려고 붙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잡힌 바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잡힌 바 되었는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예,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8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이 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그 뜻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뜻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뜻이라는 게 뭐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결국 미리 정하고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신자를 부르신 이유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 잡았다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된 이유다,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잡힌 바 되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라는 건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걸 잡기 위해 쫓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잡기 위해 쫓아간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뜻을 자기 평생에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의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잡기에 쫓아간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0절부터 11절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했죠.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붙잡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도 역시 나중에 내가 부활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이 어떤 것이냐 이걸 증거하고자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삶의 하나하나가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예수를 배우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그런 삶을 살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잡힌 바된 그것을 잡기 쫓아간다는 그런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행하는 그것이 아니고 날 부르신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뜻을 내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 그걸 원했다 뿐이죠. 그래서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루자 이루지 말자 뭐 못 얻었다 이런 차원에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의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간 삶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차원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뭘 얼마나 했느냐 이걸 보지 마시고 지금 살아간 삶의 목표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있느냐 이걸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되기 위해서는 이루었다 얻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얻었담도 아니고 이롭담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토록 내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가야 될 문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으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은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내 평생도록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다 그런 말이 바로 본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어서는 뭐 자기가 베냐민 사람이고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율법의 흠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물려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삐에서 어떤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의 문제를 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실천의 문제를 생각하면 아이고 난 바울 못 따라가 이런 생각만 들 뿐이란 것입니다. 실천의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잡힌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차원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잡힌 받은 사람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잡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울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고 못하고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안에서는 바울이나 우리나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뭐가 다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기를, 그게 자기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는 뭘 소원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건 달리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잡힌 바된 그래간 신자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평생 소원과 목적은 바울과 동일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결코 신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기를 원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겠다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붙들어서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이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한 이유로 여러분이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날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그 삶의 이유와 근거로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고 인도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른 길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신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 신자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자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바라보고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잡힌 바는 그 안에서 이제는 천국 간다고 좋아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나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붙들린 그 바울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던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던가 하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뒤에 자신을 붙잡은 것은 결국 그리 형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평생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하나하나도 내 뜻을 이루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크게 만들기 위해 사는 그러한 삶보다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도 되게 하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삶의 커다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하나하나가 이제는 이 세상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